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쿠린 부족의 우준주리 워룽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호주 전역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호주 공영 SBS 한국어 방송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에 SBS 한국어 프로그램 멜번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의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김하늘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모두 연말 준비에 바쁘실 것 같습니다. 호주의 크리스마스는 한국과 큰 차이가 하나 있죠. 바로 여름의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특히 올해 여름도 강력한 더위가 예보된 상태라 어떻게 하면 더위를 피할 수 있을지 고민되실 겁니다. 치솟는 전기료에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두는 것도 부담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에어컨을 틀지 않고도 집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집안에 잎이 넓은 식물을 키우거나 자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뉴스 후에 이어지는 익스플레이너에서 살펴봅니다. 데일리 오버뷰 두 번째 순서에선 복지 서비스 알아가기를 통해 사회주택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봅니다. 마지막 순서 오디오 책갈피에선 크리스마스 시즌에 읽어보면 좋을 책,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방송, 먼저 뉴스로 시작합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알바니지 총리와 토니 버크 내무장관이 본다이 총기 난사 참사 이후 총기 규제와 증오 발언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로우랜드 법무장관이 자신이 사용한 가족 여행비 약 만 달러가 의회 경비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금액을 스스로 환급했습니다. 셀버스 조사에 따르면 호주 성인 4명 중 1명이 금전적 어려움으로 이번 연말 사교 모임을 포기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국에서는 국회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앤서니 알바니지 연방총리와 토니 버크 내무장관이 최근 국가안보회의 후 총기 소유와 관련된 새로운 범죄를 도입하고 증오 발언을 단속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버크 내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호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hate crimes database and the national firearms register are both being accelerated.
버크 장관은 증오범죄 데이터베이스와 국가 총기 등록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 공공과 총기 면허 당국에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동기화 관련해 호주 유대인 공동체 지도부와 진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증오 발언은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 추진은 지난주 본다의 유대인 축제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한 참사를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본다의 테러 사건을 계기로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가 추진한 반시위 총기 규제 법안에 헌법적 위헌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주의회는 시위를 제한하고 증오 발언을 단속하며 총기 소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단일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틀간 소집됐습니다. 하원은 지난 20일 밤 자유당과 노동당 양당의 지지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은 오늘 처리될 예정입니다. 크리스민스 주총리는 이번 예외적 조치가 유대인을 겨냥한 공격 이후 주민들의 안전감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안 통과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향후 며칠 내 법원에 헌법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액션그룹의 조 시리스 의장은 이 법안들이 부적절하게 서둘러 통과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An outrageous conflating of this horrible anti-Semitic attack at Bondi with the protest movement more broadly and with the Palestine protest.
리스 의장은 본다이에서 발생한 끔찍한 반유대주의 공격을 시위 운동 전반, 특히 팔레스타인 시위와 연관 짓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뉴사우스웨일스 주민들의 집회 또 의사 표현의 권리,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명할 권리, 그리고 변화를 요구할 권리가 위협받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미셸 로우랜드 법무장관이 가족 여행 경비로 사용한 약 만 달러가 의회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난 금액으로 판단돼 스스로 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의회 경비감사기구는 로우랜드 장관이 2023년 퍼스에서 가족 휴가를 보내면서 사용한 비용이 의원 경비 지침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로우랜드 장관은 서울주에서 최소 10건의 공식 일정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우랜드 장관은 이번 비용 문제를 스스로 감사 대상으로 제출했으며 관련 조언을 구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환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셀보스 조사에 따르면 호주 성인 4명 중 1명은 금전적인 부족 때문에 사교 모임을 피할 계획이며 5명 중 1명은 같은 이유로 가족과 친구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1%는 이번 연말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고 6%는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셀보스는 이번 연말을 맞아 호주 사회가 서로를 살피고 취약계층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셀보스는 지역사회 식사 제공과 외로움과 고립을 줄이는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최근 사망한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기록이 단편적으로 대폭 검열된 채 공개된 것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슈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법무부가 지난달 제정된 엡스타인 파일 투명법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게 됩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플로리다 마라라고 클럽에서 엡스타인을 직접 퇴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 actually threw him out of Mar-a-Lago. And as a, you know, as a person that was in Mar-a-Lago.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마라라고에서 내쫓았으며 자신이 마라라고의 회장이었고 마라라고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우며 플로리다에서 가장 핫한 곳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은 또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겨냥한 정책의 일환으로 카리브해에서 유조선 운항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국 소식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표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야권의 반발이 거셌지만 재석 179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전담 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고 이후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급 법원장이 전담 재판부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동포를 대상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0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국적 회복 과정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만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에게 복수 국정이 허용되는 구조인데 이 기준을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까지 점진적으로 넓히겠다는 방향이 제시된 겁니다. 재외동포청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을 대상으로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우선 만 50세까지 낮추는 방안에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향후 운영 성과를 토대로 추가 조정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크리스마스 성수기 쇼핑 시간대에 시드니 서부 리드컴의 한 쇼핑센터에서 천장이 무너지며 시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고는 19일 오후 1시 50분쯤 파라마타 로드에 위치한 쇼핑센터 2층에서 발생했으며 천장 일부가 붕괴되면서 내부에 있던 쇼핑객들이 급히 밖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현장에서 구급대 치료를 받은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드니 한인 밀집 지역인 리드컴은 한인 슈퍼와 식당 등 한인 상가가 조성된 지역으로 한인 유동 인구가 많아 사고 소식을 접한 한인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는 모습입니다. 쇼핑센터는 당일 폐쇄 이후 다음 날부터 다시 정상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소방당국은 천장 내부에 스프링쿨러가 작동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호주 노퍽 아일랜드 국립공원의 멸종위기종인 캠벨 유리달팽이 300여 마리가 다시 방사됐습니다. 이번 복원은 호주 박물관이 주도하고 시드니 탈원가 동물원에서 2021년 시작된 호주 최초의 달팽이 번식 프로그램의 성과로 지난 5년간 이어진 공동 노력의 결실입니다. 노퍽 아일랜드는 시드니에서 북동쪽으로 약 1,7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곳으로 호주 내 육지 달팽이 중심지 중 하나로 62종의 고유종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한때 섬에서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던 종의 개체수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6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989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의 주요 도시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덥겠습니다. 17도에서 낮 기온 34도. 멜번 대체로 맑겠고 오전 10도, 낮 기온 24도. 브리즈번 산발적인 천둥번개 치는 곳 있겠습니다. 22도에서 33도. 퍼스 덥고 건조하겠고 20도에서 35도. 애들레이드 14도에서 22도로 맑고 선선한 날씨 예상됩니다. 캔버라 맑겠습니다. 아침 10도에서 낮 기온 28도. 호바트 비 오는 곳 있겠고 6도에서 12도. 다윈 많은 비 내리겠습니다. 27도에서 낮 최고 31도. 고국 서울은 내일 오전 비 오다 개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6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홍태경입니다.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데일리 오버뷰로 이어집니다.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익스플레이너와 복지서비스 알아가기, 오디오 책갈피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에선 집안에서 더위를 식히는 방법 전해드립니다. 올 여름에도 호주에 강력한 더위가 예보됐습니다. 에어컨을 계속 틀어주자니 전기요금이 부담되실 텐데요. 에어컨을 켜지 않고도 작은 변화를 통해 집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간단한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어떻게 하면 집에서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지 익스플레이너를 통해 자세히 짚어봅니다. Explainer. 올여름 호주는 다시 한번 강한 더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더위 자체보다 에어컨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집안을 시원하게 유지하느냐인데요. 전기요금 부담은 커지고 하루 종일 불을 끄고 커튼을 치고 사는 것도 현실적인 해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이 이미 우리 집 안에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렇다면 에어컨을 켜지 않고도 집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의외의 답은 식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기 정화나 인테리어용으로만 여겨졌던 실내 식물이 실제로는 주변 온도를 낮추는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멜번대학교 농업대학의 그레고리 무어 연구원은 그 비밀을 증산작용에서 찾습니다. 식물의 잎에서 수분이 증발하면서 주변 공기를 식히는 자연냉각 효과가 생긴다는 설명입니다. 사람이 더울 때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추는 것과 비슷한 원리이지만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식물은 물만 충분하다면 하루 종일 이 과정을 계속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조건이 잘 맞으면 작은 공간에선 실내 온도를 약 1도 이상 낮출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잎이 크고 많은 식물일수록 효과는 더 큽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물이 효과적일까요? 전문가들은 몬스테라, 필로덴드론, 고무나무, 실내용 야자류처럼 잎이 넓고 크기가 있는 식물을 추천합니다. 중요한 건 물주기입니다. 흙은 촉촉하게 유지하되 과습은 피해야 합니다. 이른 아침에 물을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거실 안쪽에 식물을 하나 더 들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집 구조 자체를 활용한 방법은 없을까요? 집안 더위의 80% 이상은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정부의 친환경 주택 가이드에 따르면 집안 열기의 최대 87%가 창문을 통해 유입됩니다. 즉 햇빛을 어떻게 막느냐가 냉방의 절반이라는 겁니다. 시드니 대학교의 샤밀라 하다드 실내 환경 전문가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낮 동안에는 블라인드나 커튼을 닫고 가능하다면 외부 차양이나 밝은색 블라인드를 활용하는 것, 또한 창문 필름도 직사광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밤에는 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밤에는 창문을 열어 집안의 열기를 빼고 아침이 되면 다시 닫아 열이 들어오는 걸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선풍기와 천장형 팬, 맛 통풍만 더해도 체감 온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대야에 잠 못 이루는 밤에도 방법이 있을까요? 시드니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선풍기는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도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게 선풍기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흥미로운 팁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샤워입니다. 따뜻한 물은 손과 발로 혈액순환을 촉진해 몸의 열을 밖으로 빠르게 방출하게 돕습니다. 그 결과 잠자리에 들 무렵 오히려 체온이 내려가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의 팁은 각자 이불 덮기입니다.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얇은 이불을, 추위를 타는 사람은 조금 두꺼운 이불을 덮는 방식입니다. 의외로 이 방법이 수면의 질을 크게 높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북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가족, 반려동물들의 더위 극복을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름 더위, 반려동물들에겐 더 위험한데요. 고온다습한 날씨는 반려동물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RSPCA는 가능하다면 에어컨이 없더라도 반려동물들을 실내로 들일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케이지 안에 있는 토끼, 기니피그, 새 같은 동물들은 스스로 시원한 장소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안에 쿨존을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차가운 타일, 살짝 젖은 수건, 충분한 물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가 보이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과도한 헐떡임, 침 흘림, 잇몸색 변화, 축 늘어진 모습 등은 과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주기보단 조금씩 나눠서 제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SBS 한국어 프로그램을 SBS 라디오 앱을 통해 만나보세요. 발빠르고 정확한 뉴스 보도에서부터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정보, 흥미롭고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국어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SBS 라디오 앱, 호주 생활의 유용한 길잡이이자 편안한 친구입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신다면 앱스토어를,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신다면 구글 플레이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은 물론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웹사이트 sbs.com.au/korean을 모바일폰으로 방문하시면 상단에 뜨는 SBS 라디오 앱 아이콘을 통해서도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SBS 라디오 앱 외에도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에서 SBS 코리안 프로그램을 검색하시면 팟캐스트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열고 SBS 라디오 앱을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집에서 더위를 피하는 방법,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키우는 식물도 집안 온도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점 정말 흥미로운데요. 또한 더운 여름, 반려동물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챙겨주셔야 한다는 점도 꼭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12월 23일 화요일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데일리 오버뷰 두 번째 순서, 복지 서비스 알아가기로 이어갑니다. 치솟는 임대료와 극심한 주거난 속, 한인사회에서도 정부주택, 이른바 사회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부터 종류, 대기 기간과 준비 서류까지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한인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시간을 통해 사회주택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살펴보고 실제 도움을 받은 사례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한인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정보 코너 카스의 클레어 박 선생님 오늘도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스케어의 클레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호주의 복지 서비스 가운데 정부 주택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로 했어요.
네.
먼저 정부 주택 서비스 무엇인지 우선 간단히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정부 주택 지원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호칭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정부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에 대한 제한적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호주에서는 이를 소셜 하우징이라고 하고 관련 웹사이트에서도 한국어로 사회주택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서 오늘 안내에 있어서는 용어를 사회주택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주택이라고 많이들 사용하시지만 사회주택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군요.
네네. 그래서 이 사회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불안정 가구, 사회적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호주 정부 및 비영리 단체가 지원하는 주택 제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사회주택이 소셜 하우징, 말씀하신 대로 소셜 하우징 그리고 또 커뮤니티 하우징이라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네. 안에는 또 어떤 종류들이 있는 건가요?
네, 사회주택의 종류에는 에보리진을 위한 주택도 있으나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고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퍼블릭 하우징, 커뮤니티 하우징, 그리고 어포더블 하우징 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네.
퍼블릭 하우징은 말씀 그대로 공공주택,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가장 전통적인 정부주택의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커뮤니티 하우징은 비영리 커뮤니티 주택기관이 운영하는 사회주택의 한 형태입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제공되며 입주 대상자와 소득 기준은 퍼블릭 하우징과 거의 동일하고요. 퍼블릭 하우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택을 관리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네.
퍼블릭 하우징은 주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면 커뮤니티 하우징은 비영리 기관이 운영을 담당하고요.
네.
그리고 이 운영 방식 덕분에 커뮤니티 하우징은 입주자의 상황에 맞춘 보다 유연한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그리고 새 이민자 등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나 정착 지원, 상담 서비스 등을 외부 복지기관과 연계해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주거와 복지를 함께 지원하는 사회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사회주택이라고 하면 사실 내가 이 사회주택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많이 궁금하신 부분일 거예요.
네.
그렇다면 사회주택을 대기하면서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네, 대기자 중에서도 주거 위기가 심각한 경우 우선 배정됩니다.
네.
우선순위 대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노숙 또는 노숙 위험 상태에 있는 자, 그리고 심각한 건강 문제나 장애가 있어서 현재 주거가 부적합한 경우, 그리고 아이를 동반한 위기 가정 등이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사회주택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은 대부분이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일 텐데요.
네.
실제로 월세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즘 뭐 시드니는 특히나 더 그 월세, 임대난이 네. 너무 심각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일반 민간 임대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 월세가 좀 궁금합니다.
네. 사회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임대료가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입니다.
네.
보통 가구 전체 소득의 약 25%에서 30% 수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임대료 부담도 함께 낮아집니다.
아, 개개인의 소득마다 좀 월세 금액이 달라지겠군요.
네, 그렇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주거를 유지할 수 있고요. 사회주택은 시장 임대료가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예를 들어서 부부가 노령연금으로 주당 1,000불을 받을 경우 보통 주당 250불에서 300불 정도만 임대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네. 그럼 요즘 민간 임대 시장의 그 임대료에 비하면 많이 낮은 수준이라고 네, 할 수 있겠네요.
거의 반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이렇게 사회주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럼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많은 한인분들이 또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영어로 된 서류와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네, 언어 장벽이 아무래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소득과 자산을 증명하는 서류 준비 과정이 또 매우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어려워하시고요. 또 하나의 큰 부담은 대기 기간이 길다는 것, 그리고 장애가 있거나 만성질환, 의료적 사유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그것을 몰라서 또한 의료비나 약값 영수증을 어떻게 증빙해야 하는지에
네.
대한 정보 부족도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어려운 부분을 이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카스의 또 역할이실 텐데.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도움을 주신 사례들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2주 전에 감사하다고 저희 팀을 방문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네.
독신이면서 현재 공부를 하고 계신 경우의 사례입니다.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속적인 손목 부상으로 의료적 어려움까지 겹쳐서 일을 할 수가 없으신데
네.
그러다 보니 이분이 지금 현재 풀타임 학업을 이어가시면서 오스터디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올해 7월에 사회주택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저희를 찾으셔서 저희가 온라인 신청을 함께 준비해서 제출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카스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비영리 기관에 저희가 신속하게 연계해드렸고 그곳의 담당 사회복지사가 직접 연락해서 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렸거든요.
네.
그 결과 지난 2주 전이라고 하니까 한 5개월 정도 되겠죠.
네.
그 안에 이렇게 사회주택을 배정받은 아주 매우 이례적으로 빠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기간이 길다고 들었는데 5개월 만에 받으셨으면 굉장히 빨랐던 거네요.
네. 전에는 3개월 만에 받으신 분도 있는데 사실 저희는 사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5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 하고 네. 1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안 나왔다고 저희들을 방문하셔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는 사회주택 담당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다는 점 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신청을 하실 때 최선을 다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네, 70대 초반의 한 부부의 경우였는데요. 두 분이 기저질환이 있으시고 또 한 분은 우울증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1년 안에 제공받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저희와 상담을 하시고 또 온라인 신청을 도와드렸고 또 관계기관으로 연계해서 사회복지사가 밀착해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년 안에 사회주택을 제공받았고 또 그렇게 안정적인 주거 기반 위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네. 저희를 또 찾아주셔서 감사 표시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이럴 때마다 저희는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네, 많이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사례도 있나요?
네,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의 경우였는데 신청하신 지 1년 반 만에 우선순위 하우징 승인을 받으셨고요. 그 이후에 6개월 안에 방 2개짜리 새 유닛을 제공받으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굉장한데요. 또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필요하신 분들이 좋은 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특별한 사연이 있는 사례가 있다고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가정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의 경우를 안내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네. 경우는 과거 위민즈 쉘터에서 근무하신 분으로부터 직접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네. 가정폭력으로 긴급 거처가 필요한 여성의 사례로 이 경우는 위기 상황으로 경찰이 개입한 경우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는 위민즈 쉘터에서 3개월을 거주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비영리 기관이 개입해서 사회주택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네.
3개월이 지나면 다음 임시 거주지를 찾아주고 그러니까 위민즈 쉘터에서는 3개월간은 머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임시 거주지를 찾아주는데 그곳 곳에서는 2년까지 머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2년 동안 머무를 곳이 생긴다는 건 좀 든든한 마음이 생기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기간 중에도 이미 사회주택은 신청한 상태이고
네.
또 시간이 오래 걸려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빨리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55세가 넘으면 시니어들만 거주하는 그런 주택으로 연결도 된다고 합니다.
네, 참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회주택을 신청하더라도 사실 입주하기까지는 말씀한 대로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네.
또 특정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기기간에 대한 걱정이 좀 없으시다면 언어적, 문화적 이유를 들며 기차역이 있는 한인 밀집지역, 한인 식품점,
네.
한인 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기타 정보란에 혹은 편지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인기 지역일수록 대기 기간이 긴 거는 사실이고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5년에서 10년 소요가 되고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수개월에서 또 2년 정도, 그리고 또 길게는 5년까지를 네.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네, 사실은 대체적으로 대기 기간은 5년에서 10년이지만 또 네. 특정 사례에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
네.
네, 알려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신청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나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할 때 여권, 운전면허증 혹은 포토카드, 메디케어 카드 그리고 CRN 번호가 있는 수당 카드, 센터링크 카드입니다. 그리고 센터링크 수당 내역서 3달치, 은행 명세서 1달치 그리고 의사의 건강평가서라고 해서 메디컬 어세스먼트 이 서류 의사가 사인해야 합니다. GP나 스페셜리스트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렌트 계약서, 약관 및 병원비 영수증 그리고 왜 정부주택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본인 혹은 지인이 쓴 편지인데요. 되도록 사회에 명망 높은 목회자들이 써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서류들은 온라인 신청에 저희가 이제 스캔을 해서 함께 온라인 신청서에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네.
그리고 신청 시 주의사항인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본인의 이메일로 신청이 되었다고 연락이 옵니다.
네.
이메일 주소 꼭 있으셔야 합니다. 한 달 안에 등록이 되었는지 혹은 추가로 보충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메일을 보내옵니다.
네.
꼭 회신을 하셔서 등록 상황을 계속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등록이 취소될 수가 있고 그러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사회주택을 받을 수 있는 프라이어리티 하우징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사회주택을 신청하시는 경우도 많으시니까요. 그런 분들도 꼭 이메일 주소를 갖고 계시면서 이 팔로우업을 계속
그렇죠.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한인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카스 클레어 박 선생님과 함께 사회주택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거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대기기간이 긴 정부주택이지만 특정 사례에 따라 빠르게 처리되기도 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주택을 신청할 때 등록 상황을 이메일을 통해 중간중간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데일리 오버뷰 마지막 순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읽을 수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디오 책갈피입니다. 오늘 오디오 책갈피에서 만나볼 책은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스크루지라는 이름만으로도 떠오르는 이 고전은 단순한 도덕 우화를 넘어 친절과 용서, 자비가 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지 그런 크리스마스의 감정을 우리 마음속에 처음으로 새겨넣은 이야기입니다. 연말의 끝자락,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어지는 이때 크리스마스 캐럴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작은 불을 켜줍니다. 유화정 프로듀서가 소개합니다.
오디오 책갈피 책 속 한 문장 삶의 한 페이지 여러분의 마음 한 켠에 작은 책갈피 하나 꽂아드려요. 안녕하세요. SBS 오디오 책갈피 유화정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달력에 표시된 날짜보다 어쩌면 이 말 한마디에서 먼저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 인사를 듣는 순간 아 이제 정말 크리스마스구나 몸으로 느끼게 되죠. 오늘 오디오 책갈피에서 만나볼 책은 바로 그 크리스마스의 이미지를 우리 마음속에 처음으로 새겨넣은 이야기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책 제목만 들으면 이 책 어떤 내용이었지? 하고 잠깐 멈칫하다가도 스크루지라는 이름만 나오면 아, 그 이야기 하고 떠오르는 바로 그 책입니다. 찰스 디킨스는 크리스마스를 만들어낸 사나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크리스마스의 모습. 가족이 함께 모여 식탁을 나누고 서로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조금은 더 너그러워지는 이 풍경은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1843년 찰스 디킨스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발표하며 점점 의미를 잃어가던 크리스마스를 다시 이야기의 중심으로 불러옵니다. 당시 책의 영향력은 지금의 드라마나 음악 못지 않았는데요. 이 소설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 이런 날이 크리스마스다라는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냈고 그 기준은 곧 새로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당대 진정한 트렌드 세터였던 셈이죠. 크리스마스 캐럴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인물부터 떠올립니다. 네, 바로 스크루지. 부자이지만 인색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크리스마스를 누구보다 싫어하는 인물이죠. 찰스 디킨스는 복잡한 줄거리 대신 입체적인 인물을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편 소설은 사건보다 인물이 먼저 기억되죠. 주인공 스크루지는 단순한 악인이 아닙니다. 그는 외로움에 익숙해졌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굳게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크루지를 비난하면서도 어딘가 불편한 공감을 느끼게 되죠. 줄거리의 중심으로 들어가 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 스크루지는 세 명의 유령을 만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유령은 그가 어떤 아이였는지를 보여주고 현재의 유령은 그가 외면해온 사람들의 삶을 비추며 미래의 유령은 변하지 않을 경우 맞이하게 될 쓸쓸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스크루지는 깨닫습니다. 행복은 계산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찰스 디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굳이 덕을 보지 않아도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크리스마스도 그 중에 하나죠. 전 크리스마스가 돌아올 때마다 참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친절과 용서와 자비가 가득한 좋은 때죠. 1년이라는 많은 날들 중에 남녀 할 것 없이 닫혔던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자기와는 다른 길을 가는 별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덤으로 함께 가는 길 동무인 양 생각하는 때가 유일하게 크리스마스, 바로 이때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은 1843년 출간 이후 180여 년이 넘게 단 한 번도 절판된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가 단순해서가 아니라 이 질문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마음을 닫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다시 열 수 있는 용기는 아직 남아있는지. 스크루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한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오디오 책갈피의 오늘은 셰익스피어와 함께 영국 문학의 양대 산맥을 이루며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문호 찰스 디킨스의 영원한 고전 크리스마스 캐롤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작은 책갈피 하나 남겨드리며 이번 연말 크리스마스의 온기와 더 깊어진 시선이 여러분 곁에 머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화정이었습니다.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SBS 한국어 방송에선 다양한 소식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순서 익스플레이너를 통해 에어컨을 틀지 않고도 집안을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알아봤고요. 이어서는 복지 서비스 알아가기를 통해 호주에서 사회주택을 신청하는 방법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디오 책갈피에서 소개해드린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SBS 오디오 앱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후 4시에 SBS 3 라디오에서 생방송됩니다. 끝곡으로 태연의 디스 크리스마스 들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홍태경, 저는 김하늘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좋아요,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주세요.